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타계한 압둘라 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조문하기 위해 전현직 인사 30여 명과 함께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조문단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존 브래넌 중앙정보국장, 로이드 어스틴 미군 중부사령관 그리고 제임스 베이커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등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부좌관은 살만 신임 국왕이 미국과의 관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즈 부부좌관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여성에 대한 교육 확대 등 모든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개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24시간 안에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일본인과 요르단인질 두 명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주말 일본인인질 한 명을 살해한 뒤 나머지 인질은 요르단에 붙잡혀 있는 ISIL 요원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요르단은 현재 이라크 출신 ISIL 요원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입니다. 또 미군이 주도하는 ISIL 소탕 국제연합군에 참여하고 있는 요르단은 지난달 공습 과정에서 전투기 조종사 명이 ISIL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카야마 야스히데 외무부 대신이 27일 요르단을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인질 구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러시아를 침략 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와 함께 27일 표결해서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의회는 이어 국제사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로 비살상용 군사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정상들은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친러 반군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로켓 공격을 가해 3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사건을 무차별적 폭격이라며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26일부터 이틀간 동부 지역에서 또다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병사 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합의를 비판해온 경제학자가 좌파 정부의 새 재무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좌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신임 총리는 27일 그리스의 새 경제수장으로 야니스 바루파키스를 임명했습니다. 바루파키스 신임 재무장관 앞으로 국제채권단과 중요한 협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3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재협상 과정에서 그리스의 채무 규모를 삭감하고 긴축 규제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 ECB와 국제통화기금 IMF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한편 치프라스 총리는 시리자 당과 연정을 맺은 독립 그리스 당 대표 타나스 카메노스를 이날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한 유명 호텔이 27일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외국인 5명과 경비원 3명이 숨졌다고 리비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코린샤 호텔 보안관리들은 차량으로 접근한 무장괴한들이 건물로 난입해 직원 등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호텔은 지난 2013년에도 알리즈단 전 총리가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납치됐던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트리폴리 지부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아는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축출된 뒤 3년을 동안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27일 여객기가 충격을 받은 뒤 일부 항공사들이 바그다드행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는 이날 공항 착륙 직후 출철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승객 한 명이 경상을 입고 동체에 총탄 자국이 났습니다. 이라크 교통장관은 이번 충격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붕괴를 거론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Then the United States has offered the DPRK, and we continue to offer the opportunity for.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앞으로 미북 간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 정부 수반을 반동 회의에 초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에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붕괴를 거론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대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단호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n the United States has offered the DPRK, and we continue to offer the opportunity for meaningful engagement.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전제로 의미 있는 관여와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신뢰 있는 협상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예고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게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뒤이은 위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attempts to suppress free expression through its unacceptable threats against movie theaters and moviegoers.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유통을 막으려고 베를린 영화제와 일부 국가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이 같은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니 영화사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 기준 강화 등을 위한 미국과 전 세계 동방국들 간의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 보도를 봤다며 러시아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maintain regular contact and consultations with Russia on DPRK issues.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이 전 세계에 가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 러시아는 물론 여러 동맹 동방국들과 공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궁은 지난 23일 VOA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행사에 미국 관리가 참석할지 참석한다면 어떤 인사가 러시아 방문길에 오를지에 대해 아직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앞으로 미북 간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또 재지정이 북한에 주는 압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 CRS는 21일 갱신한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재지정이 북한에 의미 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 못하면서 대북 외교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북 간 교역은 전무한 상황이며 미 상무부는 이미 북한을 제재 대상 국가에 포함시켜 포괄적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매년 제정되는 해외 활동 지출 법안도 북한에 대한 직접 원조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앞으로 미북 간 외교적 움직임이 사전에 봉쇄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과거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추가 도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개성공단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향후 미북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핵, 미사일, 화학, 생물, 사이버 무기 관련 협상을 할 때 테러 지원국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 단계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는 요건이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은 북한이 미사일 부품과 재래식 무기를 다양한 나라에 수출한 것으로 결론 지었고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일으켰지만 이런 행위들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난 2008년과 2013년 시리아에 화학 방호 장비를 보내려다 적발된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만 국무부는 6개월 이내 행동에 대해 테러 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테러 지원국 지정의 근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테러 지원국 지정과 관련한 법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폭력을 수반한 행위에 집중돼 있어 사이버 침범을 포함시키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외교적,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며 국무부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따져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미얀마, 한국, 중국, 영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로즈 차관보는 27일 미얀마를 방문해 화학무기 금지조약 비준 등 다양한 군축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어 29일 서울로 이동해 이틀 동안 머물며 한국 당국자들과 확장 억제, 미사일 방어, 군비 통제, 우주 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로즈 차관보는 다음 달 2일 로즈 고테밀러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안보 대화에 참석한 뒤 3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 정부 수반을 반둥 회의에 초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남북한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지만 북한에서 누가 참석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김윤호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남북한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이 오는 4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했냐는 질문에 아시아 각국 정부 수반들에게 초청장이 보내졌다며 북한이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누구를 보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반둥회의로도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올해 6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곧이어 24일에는 반둥에서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레트노 마루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09개 나라와 25개 국제기구 수장들을 이번 회의에 초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처음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는 당시 신생 독립국들을 주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른바 비동맹 운동을 추구하면서 제3세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고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연설도 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당시 김주석을 수행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 50주년 행사에서 당시 이해찬 한국 국무총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나 남북 당국자 회담 재개와 육자 회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전 세계에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가 끝이 아니라며 추가 압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로버트 킹 특사는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제 거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국무부가 27일 공개한 발언록 전문에 따르면 킹 특사는 지난해 6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를 예로 들며 당시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는 손을 꼽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북한 편을 든 나라들은 벨라루스,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들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데 우려를 표명했을 뿐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생생한 북한 인권 실상을 담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중요한 단계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두 달 뒤 서울에 개설되는 등 인권 개선 압박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사회로 규정하면서 200만 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있지만 모두 국내용이고 밀착 감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처럼 독립된 정보에 대한 접근 부족으로 북한 주민이 외부 실종을 모를 뿐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보 통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중요한 변화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와 외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35%가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고 이들 가운데 85%는 한국 등 외국 DVD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외부로 유출되는 북한 내부 정보에도 주목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더 상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됐고 쌍방향 지도를 제작해 현지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이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 초청을 철회하고 4차 핵실험을 경고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감추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 오류와 관련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수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 신동혁 씨의 증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일부 내용 번복에도 불구하고 COI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검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신동혁 씨가 인정한 자서전의 오류와 관련해 보고서 내용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전 위원장은 법원을 예로 들면서 판결에 대한 재조사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증거에 매우 결정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경우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의 새로운 증언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COI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신 씨가 새롭게 밝히려는 내용 자체가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COI 조사는 철저하고 주의 깊게 진행됐으며 신 씨의 증언이 전체 결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특히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COI는 이미 활동을 마쳤기 때문에 특정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신 씨의 증언 번복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COI 보고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국제형사재판소 소속 검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당국자와 사회단체, 정치범 수용소와 정치범과 그 가족 등 북한에 대한 모든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커비 전 위원장은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자신을 초청해 모든 질문에 답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탈북자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유엔이나 언론 등이 북한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밖에 커비 전 위원장은 언론이 신 씨의 증언 번복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나 일반인들이 COI 최종 보고서에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COI 최종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4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을 북한에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롭게 만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시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북한은 개성공단의 기업 운영과 관련한 규정 세칙을 만들어 한국 측에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보낸 초안에는 입주 기업들이 한국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일 재산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세칙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제시한 시행 세칙 초안의 73개 조항 가운데 41개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지난해 11월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 통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시행 세칙은 남북한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북한의 세칙이 시행될 가능성은 없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에 따르면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시행세칙 제정 움직임은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철수 등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해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데 대한 압박 차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잇단 통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자꾸 증폭되고 있는데 남북 당국 간에 대화가 빨리 속히 이루어져서 안정된 좀 개성공단 경영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개정해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북한이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한국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 훈련 참관이 이어지고 있어서 내부 결속과 대남 압박을 겨냥한 행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 타격집단 장갑 보병 구분대들의 겨울철 도하 공격 연습을 참관하고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도 김 제1위원장이 추격기와 폭격기 부대의 비행 전투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한국을 겨냥해 이른바 단호한 징벌을 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도하훈련이 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기획과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훈련 일시와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에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 수뇌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망원경을 앞에 두고 훈련을 지켜보는 사진 등을 크게 신는가 하면 무서운 공격 능력을 갖춰야 적들이 눈앞에서 놀아대지 못한다고 한 김 제1위원장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사회주의 제도를 붕괴시킬 야망을 노골적으로 보인 미국과 특대형 범죄 행위를 또다시 감행한 인간들에 대한 북한군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북한은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한국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연이은 군 훈련 참관 행보와 이를 소니 해킹 사건 이후 악화된 미북 관계와 연결짓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 주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에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런 때 김 제1위원장의 군 훈련 지도를 부각시킴으로써 강력한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미국이 또다시 침략해서 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김정은이 그 상황에서 군부대에 가서 직접 군을 지도하고 바깥으로 우리가 외침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체제 결속을 하고 김정은의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만큼의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정 문제로 최근 국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는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3년차 들어서 대북 관계에서도 어떤 그 결과를 봐야 되고 또 이 뭐 대북 관계를 통해서 뭔가 또 정치적인 또 지지도 좀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남측을 이렇게 압박하면서 남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북한으로선 긴장 고조가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미군의 전략회의가 이번 주 미 플로리다주 소재 특전사령부에서 열립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도하는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무기 능력을 점검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인터넷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콘은 26일 커티스 스케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주도하는 한국전략 세미나가 이번 주 미 특전사령부 모의전쟁센터에서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회의에서 신형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무기와 전력 등에 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안드레 콕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이 이 매체에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 한반도의 안정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안정을 위한 한국의 잠정적 역할 증대와 미 정부 내 각 부처 간 협력과 지원 방안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콕 대변인은 하지만 이번 회의의 개최 배경과 구체적인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미 국방부 장관실의 고위 관리들도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핵탄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탄도미사일 발사용 잠수함 개발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워싱턴 프리비콘에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에서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여러 가상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하는 연습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사시 북한 내 대량 살상무기 시설과 비축분을 파괴하는 특전사의 기존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북한의 대규모 특수전 병력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계획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미국이 매우 적절한 때 필요한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It's a particularly appropriate time to be looking at how to counter those.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지난해 대규모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등에 대해 분명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억지와 대응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전략회의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량 살상무기 대응 차원에서 특전사령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would be a command which in any Korean conflict would likely have a role at
충돌 발생 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파괴하는 임무가 특전사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가 열리는 미 특전사령부 모의전쟁센터는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모여 작전 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특전사의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모의전쟁센터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13년 6월에도 이곳에서 회의와 훈련을 개최했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전 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북한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최근 2014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또다시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7번 실시된 이 조사에서 줄곧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EIU는 선거 과정과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점수는 세계 평균 5.5점은 물론 아시아 평균인 3.65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선거 과정과 시민 자유 부문에서 각각 0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치 문화 1.25점, 정치 참여 1.67점, 정부 기능은 2.5점에 그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8.08점을 기록한 일본이 가장 높은 점수로 세계 20위를 차지했고 한국이 8.06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3점으로 144위를 기록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8.11점으로 세계 19위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1위는 노르웨이로 나타났고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2007년부터 유엔으로부터 총 9,80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과 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의 토마스 드멀 중앙긴급구호기금 사무국 대변인은 26일 VOA에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약 9,800만 달러의 긴급구호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SURF's inception in 2006, SURF has provided $98.9 million for humanitarian operations in the DPRK. SURF has provided funds.
유엔이 중앙긴급구호기금 지원을 시작한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의 긴급 자금을 지원해 왔고 총액이 9,890만 달러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총 2억 5,400만 달러를 받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1억 2,200만 달러를 받은 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006년부터 시작해 전 세계 나라에 총 13억 4천만 달러의 긴급구호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북한에 포함해 남미 콜롬비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지부티 등 4개 국가만이 2007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을 받았습니다. 드멀 대변인에 따르면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는 지난 2007년 북한의 자금 부족 지원금과 긴급 대응 지원금 명목으로 1,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자금 부족 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이후 2009년에 1,9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2010년에 1,300만 달러, 2011년 1,540만 달러, 2012년 1,300만 달러, 2013년 1,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에는 북한에 총 650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 가운데 325만 달러와 100만 달러가 각각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니세프에 지급됐습니다. 한편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의 올 상반기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를 통해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50만 달러를 지원한 것에 비해 70% 감소한 규모입니다. 드멀 대변인은 하지만 예산 감소가 대북 인도주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decrease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he needs in the DPRK are have gone down. They might have.
평양 주재 유엔 기구들의 요청에 따라 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제로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기부국들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자금 부족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드멀 대변인은 평양 주재 유엔 기구들이 앞으로 북한 내 상주 조정자인 유엔 개발 계획 UNDP 평양 사무소장과 협의해 200만 달러 예산 내에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 상반기 중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북한 등 12개 나라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나라는 3천만 달러를 지원받는 중동의 시리아이며 레바논이 1,8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 달러로 지원을 받는 12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판은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유가 하락과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새 국왕을 만납니다. 미국 북동부에서 눈폭풍으로 수천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그친 좌파 연합이 승리하면서 유로존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제 러시아 경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국제 신용 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영어 약칭으로 S&P가 26일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다시 조정했는데요.
네.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더블 B 플러스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는 최저 투자 적격 등급에서 투자 부적격, 투기 등급으로 추락한 것을 뜻하는데요.
네.
러시아 경제 전망은 아주 어둡게 본 겁니다. 이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내려간 건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경제가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 정도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는 이 S&P 외에 무디스와 피치도 있는데요.
네.
두 곳은 아직 이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저 투자 적격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S&P처럼 추가로 강등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특히나 지난해에 자본 유출이 매우 컸는데요. 지난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자본 유출이 연간 570억 달러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이 액수가 152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내려가면 다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 S&P가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했나요?
네, S&P가 이 국가 신용등급,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조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러시아 통화인 루브라 가치가 하락하고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출을 통한 수입이 감소했고 또 이로 인해 러시아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제한되면서 이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달러와 대비 러시아 루브라 가치가 지난 7개월 동안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요. 국제유가도 지난해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현재 45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시장 반응 어떤가요?
그래도 우려했던 심각한 동요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1% 정도 떨어졌고요.
네.
환율도 큰 폭으로 뛰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됐기 때문에 당장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러시아 경제 전망이 아주 어두운데요. 러시아 경제는 지난 2009년 국제금융위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올해 4에서 5% 정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외 재무장관은 S&P가 러시아의 국부 펀드나 외환 보유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비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29일 대응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 지출을 동결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조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는 흑자로 돌아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 방문 소식 전해주시죠.
네,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에서 사흘째이자 마지막 일정을 보냈는데요. 첫날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요. 둘째 날에는 인도 공화국의 날 행사에 참관한 데 이어서 미국 인도 경제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학생과 청년 등 1,5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 발전 등에 관해서 연설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에 40억 달러의 투자 계획도 밝혔다고요?
네, 경제인 회의 기조 연결 연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차관 형태로 4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가운데 20억 달러는 앞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인도의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쓰이고요.
네.
농촌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10억 달러, 그리고 인도와 미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10억 달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아직 두 나라 사이에 무역 장벽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의 양자 무역 규모가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이는 미중 무역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인도에 여전히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면서 두 나라에서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5,600억 달러였고요. 미국 측에서 볼 때 수출 1,200달러, 수입 4,400억 달러로 3,2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인도인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의 최고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두 민주주의 국가가 협력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고 국제사회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두 나라 사이의 무역과 기관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두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과 인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네.
환경 문제는 앞서서 이 오바마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 방문 일정을 마쳤는데요. 정상회담 성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미국과 인도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민간 핵개발 협력,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된 점을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인도에 원자력 발전 기술과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사고에 대비한 보험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전 건설업체와 함께 장비 제공업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도 법 때문에 진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또 안보 분야에서는 10년간의 장기적인 군사협력 확대 계획과 함께 무인기를 공동 개발하고 인도가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수입한 C-130 수송기 부품을 공동 제작하는 내용도 들어갔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재생 에너지 개발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미국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 방문 일정을 줄여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착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이 새로 즉위한 살만 빈 압들 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이 이날 오바마 대통령 정용기가 착륙한 이 공항에 직접 나와서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 외에도 미국이 전현직 인사로 구성된 조문단도 파견했죠.
네, 미국이 전현직 고위급 인사 약 3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문단을 사우디에 보냈는데요.
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존 브레넌 CIA 국장,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스코크 프로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조문단에 들어갔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의 새 국왕과 이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에 대한 대처 방안, 예멘 사태 그리고 이란 핵협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사우디는 중동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지구촌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인데요. 뉴욕을 비롯해서 미 북동부에서 최악의 수준의 눈폭풍이 예보됐었는데 잔뜩 긴장을 해줬습니다만 눈이 많이 오긴 했는데요. 다행히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죠.
네, 현재 이거 미국 북동부가 오후 3시가 이제 다 되는 시간인데요. 네. 어젯밤과 오전에 최대 30cm 이상 눈이 온 것도 있었지만 당초 최고 1m 가까이 눈이 올 수 있다는 예보보다는 다행히 적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뉴욕 등 눈이 상대적으로 적게 온 곳에서는 전면 중단됐던 대중교통이 정상화되는 등 정상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뉴욕도 아침까지 상당히 긴장했던 모습이었는데요.
네, 26일 밤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대중교통 운행도 모두 중단됐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게에서 식품과 물, 음료수 등을 사재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보만큼 내린 눈의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도 27일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눈폭풍으로 인명피해가 났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눈이 많이 온 롱아일랜드에서는 눈썰매를 타던 10대가 전신주에 부딪혀서 숨졌다고 합니다.
네, 뉴욕 외에 다른 지역 어떻습니까?
네, 코네티컷주와 매사추세츠주 북동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눈이 더 왔고요. 지역에 따라서 이번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전기가 끊어지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고요. 하지만 미리 대비한 덕분에 심각한 상황은 없었다고 하는군요.
네.
한편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밤사이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문을 닫은 학교가 많습니다. 한편 이번에 폭설이 예고되면서 뉴욕과 뉴저지, 보스턴 등 북동부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모두 6,000편 이상 취소돼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네, 끝으로 유럽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스에서 열린 총선에서 급진 좌파 연합이 승리를 했습니다. 유로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네요.
네,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가 승리하면서 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취임했는데요.
네.
치프라스 총리는 예고했던 대로 긴축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과 재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정권 교체가 유로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 상황을 보면 일단은 우려가 큰 것 같죠.
네, 이 그리스의 새 급진 정권과 채권단 협상이 원만하게 되지가 않으면은 그리스가 빚을 갚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점들이 반영돼서인지 유로화 가치가 장중에 11년 만에 최저치인 1달러 11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증시도 5% 이상 폭락했습니다.
네, 그리스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긴축 정책을 중단하고 채권단과 재협상을 통해서 외채 상환을 연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요.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내수 진작, 기업 투자 활성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스가 현재 총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75%에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정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편 그리스에서 이 긴축에 반대하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움직임이 유럽 내 다른 나라로도 퍼질 거란 예상이 있습니다. 한편 이 그리스 새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유럽연합 회원국 사회에서도 채무를 덜어줘야 한다는 측과 그럴 수 없다는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기존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유로존이 뭔지 쉽게 좀 설명해 주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 1999년 1월부터 유럽연합 단일 화폐로 유로를 쓰기로 결정됐는데요. 이 유로화를 국가통화로 쓰는 나라 또는 지역을 유로존이라고 합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19개 나라가 유로존 국가입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있었는데요. 쿠바 소식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50여 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피데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입장을 밝혔네요.
네,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면 이 쿠바 공산혁명을 이끈 지도자로서 지난 2008년부터 정치에서 물러난 사람인데요. 네. 피델 카스트로가 최근 쿠바 관영신문에 기고를 해서 미국과 쿠바의 국격 정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올해 88살인 카스트로는 자신이 미국의 정책을 믿지 않고 또 미국과 대화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풀기 위한 평화적인 해법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는 그러면서 정치적 적대 세력을 포함한 전 세계 국민들과 항상 협력하고 우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많은 언론은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간접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원을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은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47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5시 52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후에만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신의주 역시 오후에 구름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계속해서 개성 역시 오후에만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낮 최고 0도입니다. 함흥 지역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청진 지역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가끔 눈도 내리겠습니다. 물결 2에서 4m를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 오후 구름 많겠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 2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오전 오후 구름만 약간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오후에만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1.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려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라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가 보인다 전해드리고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미리 잠깐 들어보시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정해진 자기의 직업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알바라고 하는 임시적인 일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정말 그래도 모든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잉글리시 위디오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들으셨고요. 저는 세계뉴스 후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틴틴 클럽.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즐기고 또 꿈꾸며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10대와 20대를 위한 시간 틴틴 클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을 무대로 뛰는 청년들을 만나보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젊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아니면 어디 갇혀있다고 절대로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과 끼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화제의 인물.
Music can be your passion, it can be your work, it can be your living, it can be what you do and it's fun.
여러분께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우리는 통일 세대.
같은 나라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대중문화, 영화, 음악, 패션까지 젊은이들의 최신 경향을 알아보는 문화를 만나다.
We spend so much time online in our devices that we really miss real life.
틴틴 클럽에 오시면 오늘을 사는 10대와 20대가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틴틴 클럽을 만나보세요.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타계한 압둘라 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조문하기 위해 전현직 인사 30여 명과 함께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조문단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존 브래넌 중앙정보국장, 로이드 어스틴 미군 중부사령관 그리고 제임스 베이커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등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노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살만 신임 국왕이 미국과의 관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즈 부보좌관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여성에 대한 교육 확대 등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개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24시간 안에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일본인과 요르단인 인질 두 명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주만 일본인 인질 한 명을 살해한 뒤 나머지 인질은 요르단에 붙잡혀 있는 ISIL 요원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요르단은 현재 이라크 출신 ISIL 요원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입니다. 또 미군이 주도하는 ISIL 소탕 국제연합군에 참여하고 있는 요르단은 지난달 공습 과정에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ISIL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나카야마 야스히데 외무부 대신이 27일 요르단을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인질 구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합의를 비판해온 경제학자가 좌파 정부의 새 재무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좌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신임 총리는 27일 그리스의 새 경제수장으로 야니스 바루파키스를 임명했습니다. 바루파키스 신임 재무장관 앞으로 국제채권단과 중요한 협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3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재협상 과정에서 그리스의 채무규모를 삭감하고 긴축 규제 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채권단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한편 치프라스 총리는 시리자 당과 연정을 맺은 독립 그리스 당 대표 타네스 카메노스를 이날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을 맞아 생존자 300여 명이 수용소 자리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일명 홀로코스트가 발생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지난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에 의해 해방됐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에는 7천여 명이 구금돼 있었고 이 가운데 130여 명이 어린이였습니다. 이날 추모 행사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시 일어난 일들에 의해 수치심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앞서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26일 독일 연방회의에서 열린 해방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아우슈비츠는 독일 역사의 일부이고 그것 없이는 독일의 정체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폴란드와 이스라엘, 프랑스 정상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한 유명 호텔이 27일 무장귀환들의 공격을 받아 외국인 5명과 경비원 3명이 숨졌다고 리비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코린샤 호텔 보안관리들은 차량으로 접근한 무장귀환들이 건물로 난입해 직원 등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호텔은 지난 2013년에도 알리지단 전 총리가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납치됐던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의 트리폴리 지부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27일 여객기가 총격을 받은 뒤 일부 항공사들이 바그다드행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는 이날 공항 착륙 직후 출철할 수 없는 총격을 받아 승객 한 명이 경상을 입고 동체에 총탄 자국이 났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2015년 올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특별합니다. 일단 한반도 분단 70년, 해방 70주년을 맞았고요. 동시에 중국은 종전 70주년이 됐죠.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해방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해 만들었던 강제 수용소죠. 아우슈비츠 해방 70주년을 맞아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유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여전히 인종과 소수민족 차별 등의 나쁜 영향이 일부 존재하고 잔혹 행위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라면서 현실을 진단했고요. 차별과 증오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 해친다면서 왜 인권이 중요한지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유, 평등,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약속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세상은 날로 살기 편해지고 멋져졌지만요. 요즘 세상 어떤가요?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또 어린이의 인권도 상당히 위협받는 세상이라 지구촌 사람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권 문제를 개탄하고 강조하는 이 성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라디오로 여는 세상 첫 순서로 경제가 보인다 전해드립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당한 아르바이트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탈북자 김형수 씨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출발합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던 탈북자 김영수 씨. 이번 기회에 대학에 진학하는 아들에게 적당한 아르바이트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상점 주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 알바라는 건 좀 해보셨나요?
네.
대체 여자분들 하는 알바는 어떤 알바들을 하나요? 우리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
글쎄, 뭐 사람마다 뭐 다 다르니까.
다 다르지. 그 알바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네.
우리 김 선생은 뭐 어떤 알바를 좀 해봤습니다.
저 청소의 달인이라서 청소예요.
어, 청소의 달인인가 또? 그 청소는 뭐 이런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관공서 있잖아요.
아, 관공서예요. 아, 예.
아침에 가다가 가서 한 30, 40분 청소 앞으로.
오, 청사. 청사에 청소하는 거? 청사 청소?
네.
아침에 시간이 30, 40분 정도?
네.
그 알바 그러면 한 달에 돈 얼마 돼요, 그게?
얼마 안 되죠. 그땐 제가 매일 못 나가거든요.
그렇게 한다 치도 한 달에 그래도 한 몇십만 원 되나요?
한 뭐, 50만 원?
오, 많다. 50만 원? 너무 많네요. 그거 누가 봐준다. 어떻게 그렇게 짧게 조금만 시간이라는데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게?
아, 그게?
네.
한 달에 한 15일? 15일 나가거든요?
그렇죠. 15일 나가는데 하루에 나가서도 몇 시간밖에 안 한, 한 시간도 안 한다며요?
네네.
근데 그 정도로 돈 주면 너무도 봐주는 거 아닌가?
글쎄요. 푹 봐주는 건가, 그게?
글쎄요. 50만 원씩 준다니까.
그래서 평균 5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평균 50만 정도씩. 그렇군요.
전화 통화를 마친 탈북자 김형수 씨.
한국에 처음 와서 가졌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죠?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요. 서울이나 각 지역에 가면 너무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정해진 자기의 직업 말고도 이런 여러가지 알바라고 하는 임시적인 일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정말 그래도 모든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탈북자들도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요.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낮에는 학원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시간에 일을 해가지고 이제 벌고 있는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점들에 가서 판매원으로 일을 합니다. 야간에 6시간이나 8시간 일해가지고 한 달에 버는 돈이 보통 100만부터 한 150만 정도씩 버는 친구들도 있고요. 남자친구들은 우편 배달이라든가 또 식당에서 음식 배달 같은 거, 또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을 비롯해서 새벽이나 야간에 오토바이 타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알바는 북한에서 볼 수 없는 남한에서 또 특히 다른 자본주의 나라에도 흔한 이런 이제 직종의 하나로서 고정직은 아니지만은 단기나 임시적으로 일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또 이제 그 일에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적합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탈북자 김영수 씨. 아들 또래의 대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북한에서 와가지고요. 이 남한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젊은 친구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중간에 용돈 마련도 할 수도 있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다음에 또 뭐 필요한 것들도 뭐 살 때도 필요하니까 뭐 조금씩 일하면서 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아르바이트하기에는 자기들이 먹여쓸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일하기보단 장기적으로 그렇지요. 일할 게 필요하죠.
아르바이트 보통 그 대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방학 기간이 많이 하지 않나요, 대체로?
네, 그게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또 놀러 다니고 싶기도 하니까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는 게 가장 많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거는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서빙업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그 물류센터에서도 일을 많이 합니다.
아, 물류센터라고 하면 그 택배 보내거나 뭐 이렇게
택배
알바 일 하는 게 보통 이제 시간당 얼마라는 규정은 좀 돼 있지 않나요?
예, 최저 임금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몸으로 일하는 일 경우에 조금 수당이 세요. 그래서 보통 하루 이렇게 10시간 정도 일하는데 보통 한 5-6만 원 정도 주고 잘 주는 데는 한 7만 원 정도 줍니다.
아, 그럼 많이 보내면 그만하면 그럼 한 달에 보통 한 100만에서부터 150만 정도 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들 또래의 대학생과 얘기를 나눈 탈북자 김영수 씨. 편의점에서부터 음식점, 택배 업무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탈북자 김영수 씨, 아들에게 과연 어떤 아르바이트를 권할지 결정을 내렸을까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보통 아르바이트를 일하는 경우에 시간당 5,000원에서 만 원 사이로 수입을 얻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시간당 5달러에서 많게는 10달러를 버는 셈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1달러가 보통 7 내지 8,000원 정도인데 한 시간에 가장 적게 번다고 해도 남한에서는 알바이트를 해서도 북한 돈으로 한 시간에 45,000원 정도에서 80,000원까지 버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런 알바이트를 한다고 쳐도 본인들한테 필요한 용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집에서 걸어갈 수 있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편의점, 그 작은 상점 아르바이트가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보통 5시간만 일한다 쳐도 한 25달러를 번다는 거죠. 아들애가 집에 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어떠냐고 한번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얼른 그 시작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보인다. 오늘은 탈북자 김형수 씨의 아르바이트 알아보기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와 세상이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라디오로 여는 세상.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우범지대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 서부 LA 카운티 보안관들과 시민 불만 제보실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경찰을 감시하고 있는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을 만나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탈북 과정의 고통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대다수 탈북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참 중요한 문제죠. 이 북한 출신 여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숙사가 곧 문을 엽니다.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무장하지 않은 흑인들이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 목숨을 잃으며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경찰관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미 서부의 LA 카운티에서는 우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경관들이 발을 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경관들이 지역 주민들을 범죄 현장에서 지키는 데서 더 나아가 이 지역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또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보안관들이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가 보시지요.
첫 번째 이야기. 청소년들의 친구가 된 LA 보안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체육관에서 청소년들이 권투를 배우고 있습니다. 14살 난 브라이언 푸엔테스 군은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던 것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지요.
You're exposed to drugs, you're exposed to gang violence, you're exposed to homicides.
브라이언은 마약이나 조직폭력 또 살인까지 늘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이언이 사는 남부 로스앤젤레스는 가난과 범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참가하고 있는 이 방과 후 수업 교실은 그 어떤 위험도 근접할 수 없는 아이들의 천국인데요. 경찰서로 쓰던 이 건물은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열리는 청소년 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은 민간인의 치안을 담당하는 셔리프, 그러니까 보안관들이 운영하는 청소년 재단과 사법 당국이 함께 협력해서 탄생한 프로그램이지요. 청소년 활동 연맹에서는 학생들의 숙제도 도와주고 다양한 운동 수업도 하고 또 상담 시간도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과 이 카운티의 보안관들이 직접 시간을 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I used to think they were just bad. The bad guys, catching the bad guys.
청소년 활동 연맹에 참가하고 있는 안드레아 양은 경찰관이나 보안관이라고 하면 이 나쁜 사람을 잡는 무서운 사람들로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활동 연맹의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안관들을 만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They can feel like family. That's what they are to me now.
이제는 경찰관이나 보안관들이 가족 또는 친구처럼 느껴진다는 거지요. 청소년 활동 연맹은 이렇게 법 집행기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민자들의 경우 경관들의 이런 색다른 모습을 통해서 미국 경찰은 이 모국에서 보았던 경찰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활동연맹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엘마 곤잘레스 보안관 역시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고 하네요.
In Mexico, unfortunately, you do hear a lot of corruption. There is a lot of corruption. And then coming to this country,
멕시코에서는 사실 경찰이라고 하면 부정부패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법 집행기관의 부패가 정말 심하거든요. 대부분의 이민자가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와서도 경찰이나 보안관 등을 만나면 아주 불편해하죠. 본인이 이민자라는 점도 있지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왠지 겁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LA 카운티의 보안관인 짐 맥도널드 씨는 이민 가정 출신의 청소년들의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활동 연맹처럼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Getting to a family through their children allows us to be able to have an opportunity to
자녀를 통해 이민자 가정에 다가가면 훨씬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범죄율이 낮아진 데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법 집행기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도시에는 조직폭력배나 범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LA 카운티 브루스 맥홀 보안관은 대도시 우범 지역에 청소년 활동 연맹 같은 곳이 많이 생긴다면 청소년들이 범죄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훨씬 적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I try and do things to educate youth and encourage youth and expose youth to new.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옆에서 격려해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우범지대에 사는 아이들은 위험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인 청소년 활동 연맹에 참가하는 아이들은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교 생활에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이 청소년 활동 연맹에 참가하고 있는 브라이언 군은 나중에 꼭 대학에 가겠다고 하는데요. 또 대학 졸업 후에는 법 집행기관에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안관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경찰을 감시하는 시민들.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되면서 시민들이 경관의 태도에 우려를 나타내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인디애나주의 주도인 인디애나 폴리스 경찰국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벌써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만족하는지 불만은 없는지를 직접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의 안전을 감시하는 경찰관들이 어떻게 시민의 감시를 받고 있는지 인디애나폴리스로 가서 알아보죠.
We just got dispatched to an alarm run at a residence.
저스틴 헨리 경관이 마을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헨리 경관은 인디애나폴리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500명의 경찰관 중 한 명인데요. 인디애나폴리스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살거나 일하고 있는 대도시지요. 헨리 씨는 매일매일 이 지역을 돌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헨리 씨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평범한 시민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한 인물도 있다 보니 늘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의 리차드 윅 하이트 국장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And meet some of the residents before an issue occurs so that you're no stranger when something happens in the community you show up.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찰들은 지역 주민들을 사귀어 놓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떤 사건이 나서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도 사람들이 나서러 하지 않죠. 경찰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미리 주민들을 알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자신의 불만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전화를 걸면 되는데요.
Police complaints, how may I help you?
바로 시민 불만 제보실이죠.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이 운영하는 시민 불만 제보실의 로라 화이트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We offer that citizen an avenue to say your voice is valuable.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소중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고 또 아무리 경찰이라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시민 불만 제보실의 운영위원은 임명받은 9명의 시민과 경관 3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경관들의 경우 시민위원과는 달리 접수된 사안에 대한 결정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We're independent agency of the police department. We are there as an avenue for the citizens of Indianapolis.
시민 불만 제보실은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경찰국의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겪은 시민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경찰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이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 이미 지난 1989년에 시 조례로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They review the case, the complaint, the investigation.
불만 사항 제보가 들어오면 우선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증거나 증언을 듣고 나서 그 불만 사항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결론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외부 자문회사가 실시한 감사 결과 시민들의 불만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규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로라 화이트 실장은 이 감사 이후 시민 불만 제보실의 운영을 맡게 됐고 2014년 다시 감사를 한 결과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110 total officers that had complaints filed against them and out of that we had 45
2014년 감사 결과를 보면 총 110명의 경찰관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는데요. 이 가운데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처벌을 받았다는 건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사실 경찰관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경찰들로서는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겠지요.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의 리차드 릭 하이트 국장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경찰에 대한 정밀 조사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We have to have checks and balances. As we often talk about, it's important to recognize.
경찰국에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니까요. 경찰관들이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발표한 연구조사를 보면 미국 내에서 이 100개가 넘는 경찰국들이 이렇게 시민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또 조사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경찰국이 이런 시민 제보실을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을 돌보는 경관들이 부정이나 뇌물에 빠지지 않고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에선 이렇게 시민들도 경찰관들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더욱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요셉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요셉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북한 출신 여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숙사가 곧 문을 엽니다.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정부로부터 영구임대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이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가난한 서민들, 여기에는 탈북민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아파트인데요. 임대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임대주택을 받은 탈북민들은 2년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이번에 문을 열게 되는 기숙사는 이렇게 지방에 집을 받고 서울로 올라온 북한 출신 여대생들을 위한 것으로 민간 사회복지단체인 열매나눔재단이 후원한 것입니다.
한국 열매나눔 재단 선아리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열매나눔 재단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많은 NGO에서 하는 구호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기왕이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자립을 돕는 차원의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던가 아니면 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아예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조금 더 해결책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의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예,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또 국내 저소득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의 지원 사업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열매 나눔 재단이 이런 기숙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탈북 청년들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두 배, 세 배 열심히 노력해 들어가야 하는 대학. 하지만 막상 대학에 입학한 후에 생활도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가 문제인데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하지만 학교 근처에 월세집을 구하기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월세방을 구하기도 하고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북한 출신 여학생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호스텔에서 살았었고 또 친구 집에 같이도 살았었고 호스텔을 살면은 일단 사는 게 최저 방을 쓰는 것만 30만 원 내야 되고 나머지는 식비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게 한 20만 원 드니까 돈이 많이 나가죠.
집 구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자취한다는 질문을 애들은 다 친구들하고 해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내 계약금은 다 반반씩 하고 그렇게 하고 내일 때도 다 반반씩 내고 이렇게 하죠.
열매나눔 재단은 이런 처지에 놓인 북한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열매나눔재단 김성근 팀장의 설명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사회 진출하기 전까지 그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좀 보니까 아 그러면 대학생들이 사회를 나가기 전에 좀 더 안전하고 그들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주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특히 탈북 과정의 고통으로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는 대다수 탈북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주거 문제가 참 힘들잖아요. 너무 월세든 뭐 전세든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또 그 이전에 사실 주거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친구들이 또 탈북 과정에서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나름 상처도 있고 그걸 인해서 사실 다 내재되어 있는 그런 나름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와서 살면서 주거까지 그렇게 또 언제 어디로 옮겨야 될지 막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또 그 이후에 어떤 다음 스텝에 정말 자립을 한다고 일자리 구하는 이걸로 연결되기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럼 저희는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특별히 여학생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열매나눔 선아리 팀장과 김성근 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또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집이라는 안전과도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좀 여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에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나만 시작하면 일단 여학생으로 해보자. 사실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20대.
20대인데 이제 학년으로 하면 2학년부터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 1학년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되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이제 2학년부터는 또 그것마저 힘드니까 2학년부터 받으려고 일단 이렇게 기준을 생각하고 있어요. 2학년부터.
또 탈북 학생들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지도교사도 상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 혹시 심리적으로 조금 그런 게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상담 같은 걸 또 연계를 해주실 거고 어떤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좀 면밀히 선생님이 가까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파악을 해서 진로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가 그런 자원들을 연계해 주시고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분.
사감 선생님.
네, 일종의 사감 선생님 네, 개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기숙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기숙사비를 내야 합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월 한 10만 원 정도.
엄청 저렴한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내 집, 내 방, 내가 같이 머무는 공간이랑 그 정도 자기 이제 나도 이제 거기 금액을 내고 어느 정도 나도 책임감 있게 이곳에 생활한다는 의미로 월 10만 원 정도만.
식비는
안 됩니다. 네. 월 10만 원만 됩니다. 다 지원됩니다. 모두.
자칫 일부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대가로 한국 사회가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적당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그런 학생들한테 필요하죠. 솔직히 자기 집에서 살아도 1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조건은 좋아요. 조건은 좋은데 그게 궁금하네요. 뭐가 이득이 남지 그분들한테?
이득이 남지 않는데도 이렇게 탈북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열매나눔재단 선아리 팀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 이미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북한 이탈주민 분들보다 사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만 저희가 봤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사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또 탈북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어떤 그 나름 그 탈북민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사회가 자금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른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을 두고 본인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이게 되게 소중한 그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고 예, 생활하시고 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소중한 후원을 받은 이들 탈북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제 목표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DOA 박효세입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계속해서 이번에는 라디오 편지 시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 대학생 김노울 씨가 북한에 있는 친구 윤주 씨에게 전하는 사연입니다. 함께 듣죠.
윤주야, 새해가 돼서 1월은 벌써 다 지나갔네. 난 이번 방학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고 있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방학도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언어 사전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거야. 나를 포함해서 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겪는 고난이 남북한 다른 언어거든. 한반도는 분명 같은 언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분단 이후로 서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언어에 대해 장벽이 만들어진 것 같아. 물론 아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 생활할 때 보면 정말 다른 단어들이 많거든.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도 많이 다르지만 특히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난감한 경우가 많아. 초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참 많았어. 교과서나 책을 보는데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가득했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있는 건 아니지만 꽤 되더라고. 그래서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남북한 언어를 비교하는 사전을 만들기로 한 거야. 책이나 교과서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전자사전에 그 단어를 입력하고 이 단어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우리말로 변환이 되고 그냥 남한에서만 쓰는 단어인 경우는 북한어로 뜻이 나오는 거야. 단어가 단어로 대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쉽게 풀어 쓴 북한어가 나오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각 지방에서 쓰는 사투리가 나오기도 해. 처음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한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나중에 통일 이후에 사람들이 겪을 언어 차이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거창한 일이라서 뿌듯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와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고향 언어를 떠올릴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야. 이 사전 이름은 글동무라고 해. 정겹지? 동무는 나에게 정말 따뜻한 단어야. 왜냐면 동무하면 너를 비롯한 동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 그럼 문지야, 동부라는 말을 다시 할 때까지 잘 살아보자. 한 주도 힘내.
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노래 부를 가수는 수와 진이고요. 노래 제목은 새벽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입니다. 그럼 맥과 맥기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I just moved to Washington, D.C. to start a new job.
Oh,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Dallas, Texas.
Get out of here! I'm from Dallas, Texas, too!
네, 맥은 맥기에게 I just moved to Washington, D.C. 나 얼마 전에 워싱턴, D.C.로 이사 왔어. To start a new job.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I just moved to Washington, D.C. to start a new job. 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얼마 전에 워싱턴, D.C.로 이사 왔어 라고 하네요. Matt의 이야기를 들은 Becky는 Oh,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너 그럼 원래 살던 곳은 어딘데? 라며 출신 지역을 묻습니다. Matt이 Dallas, Texas.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왔어 라고 대답하니까 맥기는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설마 말도 안 돼. I'm from Dallas, Texas too. 나도 텍사스주 달라스 출신인데 라고 기뻐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입니다. Get. G-E-T. Get. Out, O-U-T, out, of, O, F, of, here, here, H, E, R, E. 네, get out of here는 말 그대로 하면 여기서 썩 물러나, 사라져 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오늘 Matt과 Becky의 대화에서처럼 when you say it in a certain way,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get out of here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it can mean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까요? If you say it in an angry tone, 만약 화가 난 듯한 말투로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라고 한다면 it's telling someone to go away. 이때는 상대방에게 사라져버려, 여기서 당장 떠나 라는 뜻이고요. But if you say it in an excited tone with a happy face, 만약 기쁜 얼굴과 목소리로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라고 얘기한다면 it's a friendly way of saying you can't believe what you are hearing. 이땐 상대방이 한 얘기가 너무 놀라서 믿기 힘들다는 뜻의 친근한 표현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Becky는 Matt과 고향이 같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는데요. 그러면서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말도 안 돼 하고 얘기하죠. The phrase get out of here is a way to say something is very surprising, interesting, or totally unexpected.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할 때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moved to Washington, D.C. to start a new job.
Oh,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Dallas, Texas.
Get out of here! I'm from Dallas, Texas, too!
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대화 상황에 따라서 당장 물러나 또는 웬일이야, 말도 안 돼 같은 뜻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6년 1월 28일 오늘, 미국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Looks like a couple of the solid rocket boosters blew away from the side of the shuttle in an explosion.
이 사고로 챌린저호에 탑승했던 민간 우주비행사 제1호인 크리스타 맥얼리피 씨를 포함한 7명의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챌린저 호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TV 앞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시청자들은 하얀 연기만 가득한 하늘을 보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진상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부스터를 조립하기 위해 끼워넣은 고무 오링과 발사 당일의 추운 날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참사로 미국 우주 왕복선 발사 계획은 거의 3년 동안 연기되게 됩니다. 1887년 1월 28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에펠탑의 건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Mr. Eiffel originally created this masterpiece of industrial engineering for a fair, the 1889 Universal Expo or Exposition.
프랑스 정부는 2년 뒤인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파리 만국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맞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에펠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한가운데 철탑을 세우면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에펠탑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건축가인 구스타프 에펠은 1887년 오늘 자신의 이름을 딴 에펠탑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2년 후인 1889년 이를 완공하게 됩니다. 높이가 320m에 다다르는 에펠탑은 이후 1931년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각광받게 됩니다.
She's the pride of Paris. And now millions of folks climb to the top.
에펠탑은 지금까지도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942년 1월 20일 독일 나치 정권의 고위 관리들은 베를린의 벤제 지역 한 마을에서 독일 점령하의 유대인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수백만의 유대인과 함께 정치범과 공산주의자, 지식인, 집시, 동성애자, 그리고 정신 이상자들이 체포돼 집단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수백만이 수용소에서 학살됐으며 굶주림과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베를린 벤제 지역에서 회동이 있고 나서 2차 대전이 막을 내릴 때까지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으며 4,500명의 비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나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은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폴란드에 있는 가장 큰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베르케나우 수용소는 1945년 1월 27일 러시아군에 의해 해방됐습니다. 해방 당시 수용소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용소 당국이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 군인들이 이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7,000명과 엄청난 시체 더미였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는 인간성에 대한 죄악이며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비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런 전쟁 범죄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어언 70년이 그리고 3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물론이고 수용소를 해방시킨 사람들도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간성과 타인의 생명을 무시하고 증오와 불관용이 득세하는 그런 비극을 막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 추진 연구소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려라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타계한 압둘라 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조문하기 위해 전 현직 인사 30여 명과 함께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조문단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존 브래넌 중앙정보국장, 로이드 어스틴 미군 중부사령관 그리고 제임스 베이커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등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벤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살만 신임 국왕이 미국과의 관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즈 부보좌관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여성에 대한 교육 확대 등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개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24시간 안에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일본인과 요르단인 인질 두 명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주말 일본인 인질 한 명을 살해한 뒤 나머지 인질은 요르단에 붙잡혀 있는 ISIL 요원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요르단은 현재 이라크 출신 ISIL 요원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입니다. 또 미군이 주도하는 ISIL 소탕 국제연합군에 참여하고 있는 요르단은 지난달 공습 과정에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ISIL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나카야마 야스히데 외무부대신이 27일 요르단을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인질 구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합의를 비판해온 경제학자가 좌파 정부의 새 재무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좌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신임 총리는 27일 그리스의 새 경제수장으로 야니스 바루파키스를 임명했습니다. 바루파키스 신임 재무장관 앞으로 국제채권단과 중요한 협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3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재협상 과정에서 그리스의 채무 규모를 삭감하고 긴축 규제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채권단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한편 치프라스 총리는 시리자당과 연정을 맺은 독립 그리스당 대표 파노스 카메노스를 이날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을 맞아 생존자 300여 명이 수용소 자리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일명 홀로코스트가 발생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지난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에 의해 해방됐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에는 7,000명이 구금돼 있었고 이 가운데 130여 명이 어린이였습니다. 이날 추모 행사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앞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26일 독일 연방회의에서 열린 해방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아우슈비츠는 독일 역사의 일부이고 그것 없이 독일의 정체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폴란드와 이스라엘, 프랑스 정상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한 유명 호텔이 27일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외국인 5명과 경비원 3명이 숨졌다고 리비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코린샤 호텔 보안관리들은 차량으로 접근한 무장괴한들이 건물로 난입해 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호텔은 지난 2013년에도 알리지단 전 총리가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납치됐던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트리폴리 지부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러시아를 침략 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와 함께 27일 표결에서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의회는 이어 국제사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로 비살상용 군사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정상들은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친러시아 반군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에 로켓 공격을 가해 3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친 사건을 무차별적 폭격이라며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